사랑하는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어여삐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축복된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군대의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다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240명의 기병과 760명의 보병대를 지휘하는 굉장히 대병력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군의 연대장급 이상의 고위장교인데 이 정도의 인물과 이 병력이 움직일 정도면 아마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때까지 원수로 여겼던 점령군 로마 정부의 로비를 해서 이 병력을 빌려낸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과 열두 제자밖에 안 되는 그 약한 무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큰 병력을 동원해야만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군중들이 환호했는가를 알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민중의 의견입니다. 여론의 방향이죠. 민심의 향방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몰래 체포조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밤에 뭔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몰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이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로 하자면 일단 종교재판을 하자면 가야바에게 먼저 가야 될 텐데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간 것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이게 사정이 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이미 현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오랜 기간 대대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독식하면서 유대인 종교 정치계의 대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뒤에서 움직이는 마쿠 배후 세력은 안나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나라든지 이게 음모론이 막 있잖아요. 중국에도 보이는 주석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있지만 뒤에 또 태자당이 있고 큰 마쿠 세력이 있어요. 미국도 눈에 보이는 또 대통령이 있지만 그 뒤에 움직이는 또 엄청난 또 정치 세력이 있듯이 여기도 보니까 복잡해요. 앞에 보이는 가야바가 있는데 그 뒤에서 가야바를 또 흔드는 장인의 그 집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음까지 몰아가는 이 적들의 이 배후 움직임이 대단히 복잡했고 파워 게임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파워 게임이 서로 막 피를 튀깁니다. 요한은 이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음을 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수십 년 뒤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요한은 가야바가 이미 로마로부터 유대를 지키는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바치려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재판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저 사람 잡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저 위에 어른한테 찍혔으니까 이제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없는 증거도 만들어야 되고 증인도 조작해야 되고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맞추려다 보니까 배후에서 이 음모자들이 쉴새 없이 분주합니다. 밤에 몰래몰래 빨리빨리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복잡하게 로비해서 일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세력들이 무슨 말을 할때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은 심플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이 복잡하고 발표가 지금 막 복잡한 걸 보면 이게 뭔가 떳떳치 못한 뭔가가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체포가 되실 때 제자들 전부가 자기 살겠다고 주님 버려두고 도망을 갔죠. 그런데 단두 명만은 그래도 양심이 남아서 도망갔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보려고 따라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예 숨어버린 다른 제자들보다는 나았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온 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Following Jesus from a safe distance,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옵니다. 그냥 욕먹지 않을 만큼, 손해보지 않을 만큼, 다치지 않을 만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들한테 핍박당하지 않을 만큼, 왕따 당하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에서 기가 막히게 눈치 빠르게 감 좋게 머리 좋게 예수님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겠다 싶으면 아주 싹 멀어집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희생당하고 주님을 멀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곁에 서서 운명을 같이 할 제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 별거 아니에요. 워터게이트 때 닉슨 대통령이 위험에 빠지니까요. 평생 같이 목숨을 걸겠다는 참모들이 그냥 전부 다 너나 할것 없이 닉슨과의 연관성을 다 부인하는 그 비겁한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의리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를 보죠.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두 제자 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제자는 1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요한이 대제사장 집안과 어떻게 인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의 유명한 부자니까 여기다 뭐 로비 자금을 좀 줬는지 뭐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맥이 있어서 예수님이 잡혀간 뜰까지 같이 따라 들어간 겁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과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순 없어도 주님께 최대한 가까이 가겠다는 그 마음은 참 높이 살 만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린 몸을 꼬집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가려는 이 여러분의 발버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겁니다. 1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인맥이 없어요. 성격은 급한데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도와주죠. 16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러니까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잘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의리 있는 요한이 또 나갔고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무지키는 여인이 딱 나가가지고 베드로 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마워요. 딱 그런데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리고 베드로의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 인상이, 이게 또 평범한 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이 여정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이 여정이 어떻게 베드로를 알았을까요? 모르는 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타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또 설교를 하실 때이 열두 제자들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거든요. 탁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항상 그큰 목소리로 바람잡이 역할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의 얼굴이 알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도 어느 날 예수님 구경 갔다가 이렇게 열두 제자를 본 기억이 어설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이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할때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이 노래졌어요. 이 질문이 평소 같으면 당연하지 이랬을 질문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야 될 질문인데, 특히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는 말이죠.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할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때도 안전한 거리 두고 따라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땐 예수님 바로 곁에 팔짱 끼고 붙었을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정권을 잡으시나 보다. 그 청중들의 눈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엄마까지 동원해서 로비들 했잖아요. 내 아들을 여러분, 오른편,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 로비한 게 요한 엄마예요. 요한 야고보 엄마죠.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측근거리에서 모셨어요.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아 이제 알았어 그럴 정도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자랑스럽게 으쓱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됐단 말이죠. 이제 반란죄로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과 연관된다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모죄 같이 엮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여러분, 4세기 전까지 기독교가 300년 동안 지하에 있었거든요. AD 300몇 년도까지. 그때는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순교당했어요. 그때는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검투사 경기장에 던져지던 그런 시절에는 아무도 함부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에 이제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때부터는 황제도 귀족도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 갈 때는 황제 귀족 전부 다 그냥 줄줄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시설이 호화찬란했습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하려 그래도 그 주교의 추천장이 있어야만 했어요. 왕의 측근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교한테 가서 잘 말하면은 주교가 추천하면 왕의 최측근 청와대 비서실로 갈 수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척 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나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박해 시절에는 그렇게 피하던 이름 예수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잘 나가는 그 시절에는, 흥황하는 시절에는, 기독교 제국의 시절에는 너도 나 끝없이 다 붙어서고 싶은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다들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바뀌면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래, 대통령이 장로네 그러면 갑자기 그냥 크리스천들이 청와대에 많이 가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에 몰랐던 크리스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득이 되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지만 손해볼 것 같으면 안전한 거리에서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는 게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뭐 베드로가 뭐 뼈를 꺾는 이런 뭐 고문당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 생육신, 사육신은 그래도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랬는데, 아, 이 사람은 지금 뭐 고문을 당했습니까? 어디 오두막길을 했습니까? 그것도 로마 병사가 물었습니까? 여종이 물었는데도 말 한마디에 간이 움츠러들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것이 3년 제자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게 예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질 때 너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지킬 수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축적한 성경 지식으로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이게 또 베드로의 매력이죠. 한번 그렇게 부인했으면 자기 자신도 막 죽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움에 도망가야 되는데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1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루살렘이 춥거든요. 밤에는 온도가 아주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밤에 아주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추웠는데 베드로는 그때 긴장하고 있었으니까 더 추웠겠죠. 그런데 종들 사이에 섞여서 함께 서서 불을 쬐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또 하나의 문제의 시작이죠. 종들과 함께 서서 불 쬐는 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여종의 질문 하나를 부인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함께 섞여서 불 쬐게 해주니까 언제까지 그럴 줄 알고 좋아라고 같이 불을 쬐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까지 함께 서서 불 쬐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조금 있다가 종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를 다그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세상이 함께 서서 불 쬐게 해준다고 안심하거나 동화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렇게 하게끔 여러분을 코너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에 빨려들어갈 때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합니다. 요거 하나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걸 시킵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손떼도 좋다. 조금 있다가는 더 큰 게 옵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왕궁에 들어갈 때부터 뜻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 쉽습니다. 처음의 타협은 점점 더 큰 수렁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는 주님을 위한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손해보기 싫어서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막 부인해버리는 제자입니까? 함께 세상 사람들과 불 쬐고 서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세상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차별화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체포되신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따라가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